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직접 가지는 못하지요. 대신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이 밀레도로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2, 3일 정도의 시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이 평신도라기보다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즉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9절을 보니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며 온갖 시험을 참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중에서와 각 집에서 가르쳤다라고 회고합니다. 이 가르침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에서든지 아니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쳐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직접 목격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사역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상을 마친 후에 22절과 23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지요. 후반부를 보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에는 이 성령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자기 스스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23절에서 보듯이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일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일정을 세세히 보여주시진 않으셨지만 그 길이 핍박과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자기 일정이 어떠할는지 알지 못하는 바울, 그러나 그 길이 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쏟아진 고백이요, 바로 그 24절 말씀입니다. 그 24절 말씀 같은 것, 그 암송해 두면은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것, 이 경주라는 말입니다. 이 경주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는 무척 특별한 경주입니다. 인생의 경주인데 그 앞길을 알 수 없는 경주이죠. 이 마라톤 선수들 42.195km 이 마라톤 준비하면서 대회 장소를 이몇 번씩 돌아보면서 길을 익힙니다. 그 대회 당일날 와가지고 야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는 마라톤 선수는 없습니다. 이 구간의 경사가 어떤지, 저 구간 도로 상태 어떤지 코치와 함께 꼼꼼히 체크하면서 실제 경주를 준비합니다. 뭐 우리도 런던 마라톤도 유명하고 저기 뭐 보스톤 마라톤도 유명하고 하지만 다 그 아스팔트 포장 상태라든지 뭐 구불구불한 상태라든지 높낮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 번을 체크를 하면서 경주를 준비합니다. 어떤 길을 달릴 줄도 모르고 참가하는 마라토너는 없습니다. 이 아마추어도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경주는 특이합니다. 22절에서 그는 장차 무슨 일이 당할지 있을지 모른다 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경주는 끝이 나는 경주, 즉 마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도 모르고 한치 앞의 계획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이 나는 경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길을 알고 질주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끝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고백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의 뜻을 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지금 그 장로들이라고 해서 이 찾아온 자들 역시 바울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배워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서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 들은 장로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다 사람인 이상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직감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건너갔다가 로마로 향하게 되면 아마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순교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몇년 후에 다시 이 지역에 들릴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이 밀레도에 둔 채로 왔다라는 언급이 있죠. 그러니 오늘 본문 25절에서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예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일이 꼭 예감대로 되는 것은 아니듯이 바울은 다시 이 지역에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야 그 역사를 통틀어 아니까 뭐알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 이 말을 하던 바울과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 이 고별 설교를 하던 당시에는 정말 마지막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온전히 사역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심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떠난 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이 떠나오면서 그 모든 가르침과 경륜들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모두 전수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생기는 일들이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의 책임이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28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이 직접적인 권면이 따라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를 살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이들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감독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우리가 요새 많은 그 주교나 뭐 이런 그 비숍 같은 단어라기보다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의 우선적 역할이요, 바로 이 늑대들로부터 양을 감시하는 일, 즉 감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자라고 한 겁니다. 이 라틴어로 파스토레라고 하는데요, 이 파스토레가 양치기라는 뜻입니다. 이 파스토레에서 끝에 이자만 뗀게그 패스터지요. 예, 영어로 목사지요. 예. 이처럼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바로 양을 돌보듯이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언급하면요, 그 언급하면서 바울은 28절 끝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교회를 사셨습니다. 구입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신 여긴 이 교회의 여긴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 사람이 소홀히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 또한 가르치는 자들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아니나 다를까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이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라 경고합니다. 사실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조금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조심한다는 마음이 든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들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리낄 것 없이 이러한 부정적인 경고조차 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면 반드시 이리가 습격할 것이다. 그러니 지도자로 부른 장로들이 깨어서 보살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며 가르쳤던 바를 기억하라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며 은과 금을 탐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는 말은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특별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켰던 바울,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이 되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가 과연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참그 부끄러운 심정이 앞섭니다. 과연 그 양떼를 향해서 우리를 본받으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삶은 감추고 말만 앞세우기에 바쁜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이 큽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저도 참 그런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인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 너무 가까이 해도 교인들이 실망한다. 뭐 사생활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서 좋을 것 없다. 뭐참 그런 충고를 주신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충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그 안타까운 심정 또한 그참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예 살림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가죽 세공일도 같이 했고요. 한 집에 아예 같이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목회에서 우리는 이 교인과의 거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심 없이 그들을 대하며 가르치고 꾸짖으며 진리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본을 보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가르칩니다. 35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약한 사람 돌보는 데 애써야 합니다. 질병으로 쓰러졌다거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가정의 여러 불화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 출세하려는 사람을 밀어주는 문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주 대놓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앞서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교회가 앞장서서 잘난 사람 더 밀어주려고 합니다. 똘똘 뭉쳐서 누구 투표하자 하고 똘똘 뭉쳐서 교우 사업체 키워주자 합니다. 직장도 없고 사업체도 없고 따뜻한 가정도 없는 이들은 교회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설교가 끝난 후에요,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에 그 엄숙한 순간에 이꼭 종교적인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엄숙한 이 분위기에서는 무릎을 꿇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 특별히 직분자들 안수한다거나 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뭐 우리는 또한 간절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 듯합니다. 모두 크게 엉엉 울면서 바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다 합니다. 배를 타는 곳까지 마중 나갔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밀레도에서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을 것 같으니 그곳에 남아 양떼들을 돌볼 이 장로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곧 에베소 교회의 양떼를 노리는 이리들이 습격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경고하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이리가 습격할 때에 목자가 잠들어 있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잠을 이기면서도 성실히 양떼를 돌봐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은 바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표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며 섬길 때에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리 때에 습격을 당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길 모릅니다. 그때그때의 순종으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승선에 이를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범사에 모범이 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